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선제 타격을 뜻하는 이른바 코피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수전 손튼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어제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튼 지명자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백악관 고위 관리들로부터 북한에 대한 코피 전략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자 자신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선호하는 것은 외교적 합의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튼 지명자는 또 국무부는 1년 넘게 공석 중인 주한 미국 대사 임명을 위해 백악관과 매우 열심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7명의 희생자를 낸 미국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니콜라스 크루즈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17명에 대한 계획적인 살인 혐의로 어제 법정에 출두한 크루즈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크루즈는 지난 14일 반자동 소총을 소지하고 학교에 들어가 복도와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후 총을 버리고 다른 학생들과 뒤섞여 학교에서 빠져나온 뒤 인근 대형마트에 있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에 들렸고 범행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편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해 9월 범인과 같은 이름의 유튜브 이용자가 학교에서의 총격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남긴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당국과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학교 안전과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정부는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미국이 쿠르드 민병대를 철수시키고 대신 이 지역에서 미군과 터키군이 협력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터키 관리는 오늘 샤우소울루 외무장관이 터키를 방문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비대를 시리아 북부 만비지에서 유프라테스강 동쪽으로 철수시키고 미군과 터키군이 이 지역에 동시 주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터키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터키 측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과 터키는 틸러슨 장관의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지난해 유럽 지역의 사업체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미국과 영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타리크 아마드 영국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정부는 지난해 6월 유럽 전역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던 나페트야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러시아군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의 세라 해커비 샌더스 대변인도 러시아군이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피해가 큰 사이버 공격을 단행했다면서 무모하고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은 국제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이 러시아의 랜섬웨어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는 한편 이와 관련해 일부 서방 사회가 러시아 공포증을 확산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가 전격 사임한 제이콥 주마 대통령의 후임으로 시릴 라마포사 부통령을 새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어제 취임 선서에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며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부정부패 해결이고 특히 국영기업을 바로잡고 정경유착 등 비리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오늘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테라비브 광장에 1,000에서 2,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범죄자 총리는 물러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 참석한 시민은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총리직을 유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며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경찰은 지난 13일 네타냐후 총리가 기업인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고 신문 발행인과 부당한 거래를 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진지해졌다고 판단되면 동맹국 등과 다음 단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전 손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대 압박의 기반을 둔 외교적 해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큰 관심을 끌었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이른바 코피 전략,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 존재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뉴스 해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진지해졌다고 판단되면 동맹국 등과 다음 단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이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비핵화 목표를 위해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진지하다고 믿어지는 시기가 오면 파트너 국가들과 동맹국들과 적절한 다음 단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the time comes that we believe that North Korea is serious about talking about denuclearization, we will have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열린다면 어떤 의제를 다룰지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아직은 이런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정책은 변함없이 같다며 종합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Our policy hasn't changed. Our policy remains the same. The overall goal is denuclearization. The United States and many other
아울러 이 부분은 미국뿐만이 아닌 다른 많은 나라들이 포함된 전 세계적 합의라며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네 건의 결의안을 상기시켰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은 이런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최대 압박 캠페인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o pursue that, we have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That maximum pressure campaign exists to this day, and virtually every.
이를 통해 거의 매주마다 더 많은 나라들이 압박에 참여하거나 북한에 대한 새로운 압박 혹은 압박을 강화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말레이시아와 페루, 쿠웨이트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어 최대 압박 캠페인이 북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신호를 보기 시작했다는 점을 틸러슨 장관이 반복적으로 말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호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이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외교적 방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발언은 다른 선택 방안이 있다는 것을 뜻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I don't think so. I think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is administration, and I don't have Susan's quote in front of me.
이어 손튼 지명자의 발언 내용을 갖고 있지 않지만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 모두는 미국의 정책인 북한의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제한적 타격인 이른바 코피 전략이 논의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국무부의 역할은 외교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Our policy remains the same that what we're doing here out of this building is diplomacy. Across the river, they handle other issues.
이어 틸러슨 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 모두 외교가 자신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외교는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으로 항상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최근 펜스 부통령이 곧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발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리 공개하지 않겠지만 할 수 있는 게 확실히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preview the sanctions. There's certainly more that we can do. There's certainly more sectors that we could look at.
아울러 북한에 대한 독자적 혹은 다자적 제재를 검토하는 다른 많은 국가들과의 대화를 계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대 압박의 기반을 둔 외교적 해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핵화라는 일관된 의제라면 북한과 대화하고 접촉할 수 있다면서도 어떻게 하든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해 다른 선택 방안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15일 수전 손튼 차관보 지명자 등 국무부 고위관리 3명의 인준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북핵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외교 과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만큼 의원들의 질문은 담당자인 쇼튼 지명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쇼튼 지명자는 최대의 압박에 기반을 둔 기존의 외교적 해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mobilized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our campaign of global maximum pressure.
트럼프 행정부는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김정은의 시도를 굴복시키기 위해 세계적인 최대 압박 캠페인을 통해 모든 국제사회의 노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튼 지명자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4건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북한을 외교적, 경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는 범세계적인 노력을 하는 건 북한을 핵국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호하는 건 외교적 합의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preference is to achiev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a diplomatic settlement.
손튼 지명자는 하지만 우린 어떻게 해서든 이런 비핵화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해 다른 선택 방안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군사적 해법 등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손튼 지명자는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이 여러 실험을 통해 훨씬 긴급하고 심각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최대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대화하고 접촉할 가능성을 묻는 말엔 비핵화라는 일관된 한 가지 사안을 위해 북한과의 관여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want that engagement to consist of one issue, which is denuclearization, our overarching goal for this policy.
바코코 상원 외교위원장도 이날 대화가 비핵화라는 한 가지 주제만 다루는 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만남에 분명히 의지가 열려있는 것으로 감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으로부터 며칠 전 한국 방문에 관해 브리핑을 받았고 전날 손튼 지명자 등 관리들에게 비공개 브리핑을 받으면서 그런 의지를 일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은 앞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북한과의 대화를 믿고 있다면서도 대화가 협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때까지는 최대의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손튼 지명자는 이날 북한 기업들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중국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여러 위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제한적인 대북 선제 타격 가능성, 선제 타격을 할 경우 동맹인 한국과의 사전 협의 여부, 장기 공석 중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드레아 톰슨 국무부 군축 국제 안보 담당 차관 지명자는 특히 제프 머크리 상원의원이 대북 선제 타격을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할 경우 한국의 입장을 크게 주목할 것인지를 묻자 미한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예방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공격하는 이른바 코피 전략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손튼 차관보 지명자는 진 시신 상원의원이 북한의 대응에 트럼프 행정부의 코피 전략이 없다는 게 당신이 이해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Is it your understanding as well that there is no bloody nose strategy against North Korea?
That is my understanding, Senator. Yes.
이에 대해 제임스 리치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로부터 최근에 보고를 받았다며 이들은 미국 정부의 코피 전략이라는 건 없으며 이에 대해 대화도 검토도 그런 용어도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a bloody nose strategy. That they've never talked about it. They've never considered it. They've never used that term.
리치 의원은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런 전략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손튼 차관보 지명자는 주한 미국 대사직에 공석 중인 것과 관련해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자신의 팀과 백악관이 대사 지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어인 뉴스 김영걸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큰 관심을 끌었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이른바 코피 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북핵 해결을 위한 군사 옵션 배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코피 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 코피 전략은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선제 타격을 뜻하는 용어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전략의 존재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지금까지 제기됐던 언론 등 일부의 관측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결론을 내린 사람이 누군가요?
예, 어제 수잔 손튼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트럼프 행정부 어디에서도 코피 전략이 논의되거나 검토된 적이 결코 없고 누구도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밝혔고요. 이를 손튼 지명자가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피 전략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언론이 지어낸 허구라는 겁니다.
네, 그동안 미국 언론들이 보도해왔던 코피 전략 어떻게 얘기되고 있었습니까?
예, 북한이 보복에 나서지 않을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표적을 타격해서 경고를 주기 위한 전략을 백악관이 세웠고 그 전략의 명칭을 코피 전략이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상대방이 코피만 흘리게 하는 정도로 타격을 가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는 보도였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이 용어가 언론의 허구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에서 제한적 선제 타격은 제외가 되는 겁니까?
백악관이 그런 계획을 구상한 적이 없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제한적 선제 타격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현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북한의 보복 공격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결의를 군사적으로 과시하는 게 가능하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한반도에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하게 될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군사 옵션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요?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적 해결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군사 옵션도 배제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일단락된 건 제한적 선제 타격 구상일 뿐 군사 행동의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태평양 상공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에 대한 제한적 선제 타격의 존재를 부인한 것. 최근에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용의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관계가 있을까요?
예, 두 사안이 연관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미국이 대북 대화를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과 구분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와 압박 등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하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코피 전략에 대해 북한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던 점을 감안하면 북한을 덜 자극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네, 최근 남북한이 대화를 또 재개했고요.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조금 완화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상황이 미국과 북한 간 대화에 도움이 될까요?
예, 트럼프 행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협상에 나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창 올림픽이 끝난 뒤에는 곧바로 미북 간 긴장 상태가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림픽을 계기로 연기된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이 재개되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 일촉즉발의 대결 상태에 돌입하게 될 겁니다.
네, 북한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한국 정부는 최근에 평창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이런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핵화에서 진전이 없으면 남북관계 발전도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도 전달됐습니다. 북한이 현재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북한 선박으로 화물을 옮기던 선박은 홍콩에 주소지를 둔 중국 회사가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선박 간 환적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동중국해에서 북한 선박으로 화물을 넘겨주던 유조선 완행 11호를 소유한 회사는 등록지가 중국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선박회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완행 11호의 소유주는 저장 완행 쉬핑으로 등록지를 중국으로 기재했습니다. 다만 회사의 주소지를 홍콩의 한 건물로 적으면서 우편물 수신인을 홍콩 완행 무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완행 11호는 중국 저장성과 같은 이름을 쓰는 저장 완행 쇼핑 회사가 소유했고 이 저장 완행 쇼핑 회사는 홍콩 완행 무역으로 주소지를 둔 겁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북한 유조선 리성강 1호가 동중국해에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옮겨 싣는 장면을 촬영해 14일 공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리성강 1호와 맞댄 완행 11호가 중앙아메리카에 벨리즈 깃발을 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완행 11호가 벨리즈에 등록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행 11호가 중국 혹은 홍콩 회사 소유로 나타나면서 등록 국가와 운영 국가를 달리하는 편의치적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정부가 선박 간 환적을 하는 북한 선박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일본은 지난달 20일에도 리성강 1호가 도미니카 공화국 깃발을 달고 있던 역통호와 유류로 추정되는 제품을 옮겨 심는 모습을 공개했었습니다. 당시 BOA는 역통호가 항만국 통제위원회에 회사 등록지와 운영지를 모두 싱가포르로 기재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리성강 1호는 미 재무부에 의해서도 적발됐던 선박입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리성강 1호가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공해상에서 맞댄 모습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는 또 다른 선박 코티오와 함께 한국 항구에 억류된 상태입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9월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75호를 통해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 채택한 2397호에서는 북한 선박의 불법 활동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선박 간 환적 문제를 거듭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부정입니다.
백악관은 미일 정상이 최대 대북 압박을 계속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만이 가능하다는 게 두 정상의 입장이라는 일본 측 발표 역시 정확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14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북 최대 압박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14일 통화 후 기자들과 만나 양국 정상이 1시간 이상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일 양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논의되지 않는 대화는 열릴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일 양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계속 가해 북한이 대화에 나서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있어 완전히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이날 통화에서 논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아베 총리의 해당 발언들이 사실이라며 백악관이 따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우려가 담긴 법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영내 안보와 더불어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캄보디아에 관한 책임과 투자 보건법은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제안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법안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캄보디아 정부에 원조를 제공하기 전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두 개의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원조 조건과 관련해 북한이 언급돼 주목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가 영내 안보와 안정, 특히 남중국해 영토 분쟁과 관련한 영내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미 국무부가 승인하지 않으면 캄보디아 정부에 원조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 캄보디아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 조치를 강화한다는 것을 국무부로부터 승인받는 것도 원조 조건으로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헌법에 명시된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미 국무부가 민주주의 훼손에 앞장선 캄보디아 정부 고위관리와 군부 인사 등에 발동한 미 입국 금지 조치를 캄보디아에서 자유적이고 공정한 의회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전통적 우호국인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의회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법안을 상정하며 발표한 성명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영내 안정과 대북 제재 시행, 헌법에 명시된 권리와 책임에 대한 보호 노력과 관련해 취한 행동 때문에 원조를 제한하는 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 외에도 공화당 테드 크루즈 의원과 민주당 딕 더빈 의원, 벤카딘 의원과 패트릭 리 의원이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대북제재 추가 명단을 발표하며 북한의 해외노동자 문제와 연관된 남남기업을 포함시켰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남남기업은 캄보디아, 중국, 러시아, 폴란드를 거점으로 운영되며 북한인 해외노동자 파견에 관여하면서 북한 정권이나 노동당에 해외 수익을 넘겼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에 미묘한 변화가 엿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전직 관리들은 미국의 대북 접근법은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과 고위급 협상으로 이어질 대화의 동력을 만들었다는 평가로 갈렸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대화를 곧바로 협상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말하는 북한과의 대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며 이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re's also confusion between sort of the two definitions of talks. One would be diplomat to diplomat meetings at the Joe Yun or so level.
한 가지는 조세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급의 외교관들 간의 회동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공식 협상인 육자회담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틸러슨 국무장관과 펜스 부통령이 언급한 북한과의 대화는 전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동안에도 이처럼 외교 라인을 통해 북한 측 상대와 만날 의사를 보여왔지만 뉴욕 채널을 닫아버리는 등 대화를 꺼린 당사자는 북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Diplomats are willing to meet with North Korean counterparts, but it's been North Korea that's been really reluctant to have those kind of meetings. They closed the New York Channel.
스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역시 대화와 협상을 동일시해선 안 된다며 김정은 정권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겠다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중요한 변화는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Talking is not even negotiation. So I don't think there is a significant change in U.S.'s policy towards North Korea. It's still about.
이어 펜스 부통령은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저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이라며 예비 대화는 관여 혹은 협상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think Vice President Pence said we are ready to engage with North Korea. What Vice President Pence said is that we are.
하지만 데이비드 스트로브 세종연구소 LS 펠로우는 펜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새로운 기류로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과거 미 행정부는 북한의 모든 대화 신호를 거부해온 만큼 비핵화를 처음부터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고 북한과 탐색적 대화를 갖겠다는 펜스 부통령의 공개 발언은 미국 정책의 중요한 변화라는 겁니다.
The White House in the past, including President Trump personally, has publicly sort of rejected.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스트로브 연구원은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다소 새로운 입장으로 보인다며 이를 동맹인 한국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풀이했습니다.
Vice President Pence has taken this somewhat new position on the part of the White House because our ally South Korea is headed by a president who is very eager fo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미국은 동맹의 이런 입장을 계속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스트로브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탐색적 대화 의지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First, it's the North Koreans who, for the past 6 months or so, have not been willing to.
지난 6개월여 동안 기본적인 소통조차 거부해온 북한이 어떤 종류의 대화에도 나서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이 갑자기 관여에 나설 경우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에 동참해왔던 국제사회 역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북핵 특사는 펜스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약속 없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는 새롭고 다른 접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ice President Pence has laid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특히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한국과의 대화에 나섬으로써 문재인 행정부 역시 이에 호응해 밝은 분위기를 열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이 최대 압박 캠페인만을 고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nd when the North and reached out over the Olympics and then over talks, it was that,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이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를 예고한 만큼 미북 대화에 대한 접근법에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아니라면서도 전략적 유연성이 앞으로 미북 고위급 협상으로 이어질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셉 드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보다 많은 자유를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it's giving much more leeway to our negotiators that they're proposing, you know, an unconditional dialogue.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미국은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것이고 이는 훨씬 유연한 접근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에서는 설을 맞아 민족 대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에도 그리운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남북 이산 가족입니다. 오늘 임진각에서는 이들을 위한 합동 차례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개성에서 불과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파주시 임진각. 설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산 가족들이 임진각 방배단에 차례상을 마련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과일과 음식을 차려놓고 고향에 남겨진 가족을 떠올리며 절을 올립니다.
저희는 올 설에도 임진각 망배단에 설 차례상을 차려놓고 제2복 부처님과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시간 고향에 계시는 부처님을 기리며 통일이 되어 고향으로 달려갈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마냥 약해져가는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최근 남북관계가 급속히 해빙모드로 바뀌었지만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 가족들은 올해도 상봉의 한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이 고향인 안충준 이북오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산 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이산 가족의 생사 확인과 자유로운 상봉을 최우선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경모자가 되어 다시는 또다시는 이곳에서 망향의 소름을 달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합동 차례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남북 모두 민족 앞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조건 없이 하루속히 상봉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호응하기만 하면 시기와 장소,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은 살아있는 이산가족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함경남도 풍산이 고향으로 흑남철수 작전 때 어머니와 단둘이 남한으로 온 79세 김수일 씨입니다.
바랄 거 많죠. 많은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죽어서 이제 못 가게 될는지 이러다 뭐 나이가 이제 80이 다 됐는데 가서 한번 보고서 죽을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만나날 때까지 좀 잘 건강하게 계시고 가족도 어려서 나왔기 때문에 부모는 여기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여기 계실 텐데 다 돌아가시죠. 문제 없지.
평양의 고향인 74세 박현미 씨입니다.
그래도 이산가족 문제를 좀 꺼냈으면 저는 원했죠. 평창올림픽도 중요하고 뭐 단일팀도 중요하고 뭐 응원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이산가족 되신 분들이 이제 연세들이 많아져서 점점 돌아가시게 되면은 앞으로는 진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통일이 된다 그래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는데 이북에 있는 가족이라도 좀 만나서 뭐 이산가족의 한도 좀 풀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저로서는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씨는 특히 남북한 당국이 몇백 명 규모가 아닌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산가족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수많은 이산가족이 한 번에 뭐 100명, 200명 이 정도 가지고는 앞으로 뭐 만날 수도 없고 순서를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택해서 좀 대규모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런 걸 좀 시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해서.
현재 한국에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은 5만 8천여 명. 이들의 86%가 70세가 넘는 고령으로 지난 한 해에만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3,800명이 사망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1985년 9월 남북이 고향 방문단을 교환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이래 지금까지 모두 21차례의 대면 상봉을 통해 남북 4,185가족이 헤어졌던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 2015년 10월 금강산에서 열린 행사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설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016년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가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BOA
Washington.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VOA 새벽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하루 3차례 저희 VOA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아침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은 단파 933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 밤 8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단파 5840, 11570kHz,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루 3차례 총 7시간 보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식 먼저 살펴볼까요?
네, 무력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미군과 터키군이 협력하자고 터키 측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연방상원에서 발의된 이민개혁 법안들이 속속 좌초됐습니다. 한국의 윤성빈 선수가 아시아 최초로 올림픽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는데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터키 측이 미군과의 협력을 제안했네요.
네, 중동 주요 국가들을 순방 중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어제 터키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면담했는데요. 면담 후 터키 정부 관계자는 시리아 북부 만비즈에서 쿠르드 민병 조직 인민수비대를 철수시키고 미군과 터키군이 이 지역에 함께 주둔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시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번 제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뭐 미군과 터키군의 협력이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뭐 두 나라가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일대에서 극렬 테러 단체인 IS를 퇴치하는 일을 함께 해왔는데요. 시리아 북부 지역은 좀 사정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미국이 소수민족인 이 쿠르드 민병 조직들을 지원해서 IS 퇴치 작전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터키는 이곳에 있는 이 쿠르드 민병대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자국 내 쿠르드족을 부추겨서 독립 투쟁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리아 북부 쿠르드 민병대 주력 조직이 이 인민수비대 YPG인데요. 이 지난달 말부터 터키군이 이 인민수비대를 목표로 시리아 북부 지역을 공습하고 또 포격까지 이어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측이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미군과 협력을 제한한 거,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문제가 최근 미국과 터키 사이의 최대 현안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 미국은 IS 격퇴를 위해서 이 인민수비대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터키는 분리독립 움직임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인민수비대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민감한 이 상황이 됐는데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인민수비대를 겨냥한 군사행동을 축소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즉시 터키 측이 또 이를 부인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터키 측은 인민수비대에 대한 공세를 늦출 뜻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비난리 이을드름 터키 총리는 어제 독일 ARD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리와 싸우려 YPG와 손을 잡는다면 우리도 미국에 맞설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틸러슨 장관과 에르도안 대통령 면담 분위기 민감한 분위기를 반영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전례를 깨고 이 통역 요원을 비롯한 미국 측 관계자들을 일체 배제시켜서 틸러슨 장관이 미국 언론과 또 외신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메블리트 차우쇼올루 터키 외무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양측이 3시간 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인민수비대를 철수시키고 터키군과 협력하자는 제안. 미국은 여기에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네, 이 같은 제안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이 터키 정부 관계자가 밝혔는데요. 틸러슨 장관은 어제 레바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YPG에 중화기를 제공한 적이 없다면서 따라서 되돌려받을 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터키에 맞서기 위해 인민수비대를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에 이렇게 답한 건데요. 미 당국은 최근 편성한 예산에 이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 조직 지원 용도로 또 5억 달러를 새롭게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과 터키의 양국 외무장관 회담도 있었죠?
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차우쇼올루 터키 외무장관이 오늘 별도로 회담을 이어갔는데요. 이 회담 후 공동회견에서 틸러슨 장관은 터키와의 관계가 약간의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네.
하지만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고요. 진전을 이루기 위해 양국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15일 연방 상원에서 이민 개혁안을 두고 표결이 진행됐는데 결과 어떤지 살펴보죠.
네, 모두 4가지 법안이 토론 종결 표결에 붙여졌는데요.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이 전국 운영에 걸림돌이 되었던 이 이민 개혁 방안 마련에 암운이 드리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들이 표결에 올라갔는지 살펴볼까요?
네, 제일 처음 표결에 붙여진 건 이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크리스토퍼 쿤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었습니다. 이른바 이 드리머들을 구제해주고요. 국경 보안 강화에 이 수십억 달러를 쓴다는 게 골자였는데 찬성 52대 반대 47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드리머가 논란이 많은 그 다카. 와 관련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을 드리머라고 하고요. 이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바로 다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도를 없애겠다면서 오는 3월 5일까지 이 대안을 마련하라고 연방의회에 요청한 상태죠.
네.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와 관련된 법안도 이 상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아는데 이 법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법안은 공화당의 이 패트릭 투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두 번째로 이 표결에 붙여졌는데 역시 54대 45로 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피난처 도시를 제재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표결에 붙여진 법안이 이 민주공화 두 당의 중도파 의원들이 합의해서 만든 이민 보안과 기회 법안이었습니다. 초당적인 법안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법안인데 공화당의 수잔 콜리스 의원, 린지 그레이엄 의원, 무소속의 앵거스 킹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조 맨친, 팀 케인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서 거쳐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눈길을 끌었던 그런 법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54대 45로 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국경 장벽 건설과 국경 보안 강화에 앞으로 10년간 250억 달러를 쓰기로 했습니다. 또 다카를 통해서 시민권을 받는 사람이 부모를 미국에 초청하는 것을 금지하고요. 영주권자의 성인 자녀 초청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추첨제는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백악관은 어제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표결에 올라갔던 법안은 뭐였습니까?
네, 이 네 번째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했던 안전과 성공 법안이었는데요. 이 공화당의 찰스 그레슬리 의원이 발의했는데 찬성 39표, 반대 60표, 39대 60으로 부결됐습니다. 백악관 측이 강력하게 지지한 법안이었는데 15일 표결에 붙여진 법안들 가운데서 가장 적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이민개혁 논의에서 핵심은 역시 드리머들의 구제 문제였는데 이 상원 표결 내용을 보면은 이들의 운명이 더 불확실해진 그런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한편 이 15일 상원에서 표결이 있은 다음에 또 다른 방안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국경 장벽 건설에 250억 달러를 배정하고 드리머들에게는 2년 주기로 갱신이 가능한 노동 허가증을 발급해 준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국경 강화에 비교적 적은 예산을 배정하고 동시에 다카 효력을 3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단 드리머들의 추방을 막고 나서 3년 안에 연방의회가 대안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선수가 아시아 최초 기록을 세웠군요.
네. 오늘 한국의 강원도 평창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에서 진행된 올림픽 남자 스켈레톤 결선에서 한국의 윤성빈 선수가 1차에서 4차 시기를 합쳐서 3분 20초 55를 기록하며 우승했습니다. 은메달을 차지한 이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OAR의 니키타 트레고포프보다 1.63초나 빨랐는데요. 아시아 선수가 올림픽 썰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썰매 종목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옛날 썰매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니죠. 네.
어떤 경기입니까?
네, 스켈레톤은 루지, 봅슬레이와 함께 썰매의 한 종류인데요. 이 겨울철 올림픽을 크게 보면 이 얼음판 위에서 하는 빙상 경기, 그리고 눈 위에서 하는 설상 경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설상 경기는 스키, 스노보드와 또 썰매로 구분이 되는데 이 중에서 썰매는 긴 미끄럼틀을 누가 빨리 내려오는가를 가리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썰매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봅슬레이가 있는데요. 봅슬레이는 흡사 이 자동차처럼 생긴 썰매 안에 여러 명의 선수가 타고 경기하는 것이고요. 루지와 스켈레톤은 판자 같은 이 간단한 썰매에 몸을 맡기는 개인 경기인데요. 이 중에서 루지는 누워서 이 발부터 내려오고 오늘 윤성빈 선수가 우승한 스켈레톤은 엎드려서 머리부터 내려온다는 점이 다릅니다.
네. 자, 미국 선수들의 오늘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알파인스키 대회전에서 미국 대표팀의 다섯 번째 금메달을 안긴 미케일라 시프린 선수. 오늘 회전에서 또 하나의 금메달에 도전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프린 선수는 4년 전 러시아 소치 대회에서 이 종목 우승자, 이 회전 종목이 우승자여서 올림픽 2연패가 기대됐는데 1, 2차 시기 합계 1분 39초 03으로 이 4위에 머물렀습니다. 금메달은 1분 38초 63을 기록한 스웨덴의 프리다 한스 도터 선수가 차지했는데요. 이 시프린 선수의 기록은 4위지만 1, 2와의 차이는 0.4초, 불과 0.4초에 뒤지는 그런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네, 0.4초 만에 금메달이에요. 네. 시프린 선수가 아주 많이 아쉬웠겠네요.
맞습니다. 이 주 종목에서 금메달을 놓친 시프린 선수는 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서 경기 후 회견에서 크게 아쉬워했는데요. 어제 대회전 종목 메달 기념 행사가 늦게까지 열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잤고 오늘 경기 전에 구토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이번 대회 최대 5관왕까지 시프린 선수가 기대를 했는데 꿈을 접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4관왕은 가능할까요?
네, 4관왕도 어렵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기상 악화로 이 경기 일정이 계속 연기되면서 몸 상태 조절에 어려움을 겪은 시프린 선수가 이 내일 슈퍼 대회전에 나서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다음 주 수요일 21일에 열리는 활강에서 두 번째 메달에 도전하게 됩니다.
네. 오늘 경기에 북한 선수가 출전한 경기가 있네요.
네, 여자 알파인스키 회전에 북한의 김연향 선수가 나섰습니다. 1, 2차 시기 합계 2분 37초 98로 완주한 54명의 선수들 가운데 54위를 기록했는데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경기 결과에 만족하진 못하지만 앞으로 더 잘하겠다면서 북과 남이 함께 응원도 해주니까 신이 났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자, 평창올림픽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종합 성적 살펴보죠.
네, 개최지 한국 현지 시각으로 16일 오후 11시 30분 현재 이 미국 대표팀은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이 어제와 변함없이 금메달 수 기준 종합순위 4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1위는 독일로 금메달 9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고요. 2위는 노르웨이, 3위는 네덜란드입니다. 오늘 금메달을 1개 추가한 한국은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10위로 뛰어올랐고요. 북한은 아직 메달 소식이 없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낮 기온은 영상 1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하 1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상 1도로 예상되고요. 중강 아침에는 영하 23도, 낮에는 영하 5도입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0도, 낮 기온 영상 4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상 1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영상 2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기온은 0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낮 기온 영상 3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9도, 낮에는 영하 9도입니다. 원산 아침에 영하 7도, 낮에는 영하 1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은 아침 영하 25도, 낮 기온은 영하 1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 날씨, 동해 북부 먼바다 구름 많아지고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4미터로 예상됩니다. 서해 북부 해상은 오후 들어 구름 조금 끼겠고 물결은 0.5에서 2미터입니다. 2월 16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투데이 3부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선제 타격을 뜻하는 이른바 코피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수전 손툰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어제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툰 지명자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백악관 고위 관리들로부터 북한에 대한 코피 전략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자 자신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선호하는 것은 외교적 합의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툰 지명자는 국무부는 1년 넘게 공석 중인 주한 미국 대사 임명을 위해 백악관과 매우 열심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7명의 희생자를 낸 미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니콜라스 크루즈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수사당국은 17명에 대한 계획적인 살인 혐의로 어제 법정에 출두한 크루즈가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크루즈는 지난 14일 반자동 소총을 소지하고 학교에 들어가 복도와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후 총을 버리고 다른 학생들과 뒤섞여 학교에서 빠져나온 뒤 인근 대형마트에 있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에 들렀고 범행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편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해 9월 범인과 같은 이름의 유튜브 이용자가 학교에서의 총격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남긴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연설에서 당국과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학교 안전과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슬람권 6개 국가 출신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특정 종교를 차별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 연방 제4순회 항소법원은 어제 재판관 9대 4의 결정으로 해당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저 그레고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행정명령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 정부기관 등의 성명을 검토한 결과 해당 명령이 이슬람에 대한 적대감을 담고 있어 헌법에 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항소법원도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인정한다며 하급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관련 행정명령을 전면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오늘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테라비브 광장에 1,000에서 2,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범죄자 총리는 물러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보였습니다. 시위에 참석한 한 시민은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총리직을 유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며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경찰은 지난 13일 네타냐후 총리가 기업인들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고 신문 발행인과 부당한 거래를 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경찰 조사가 편향되고 극단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총리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민간 방송 레쉐트는 최근 여론조사를 발표하면서 응답자의 49%가 경찰의 조사를 신뢰한다고 답했고 네타냐후 총리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앞으로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러시아 정부가 지난해 유럽 지역의 사업체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미국과 영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아마드 영국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정부는 지난해 6월 유럽 전역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던 나페트야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러시아군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의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도 러시아군이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고 피해가 큰 사이버 공격을 단행했다면서 무모하고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은 국제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